분홍색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물건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소유물, 심지어는 나무나 동물에게도 분홍색을 입혔죠. 그러나 단 하나 파란 하늘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으라고 하죠. 몇 날 며칠의 고심 끝에 스승은 안경을 하나 만듭니다. 분홍색 렌즈를 끼운 안경. 이 안경을 통해 왕은 비로소 온 세상을 분홍색으로 보게 됩니다. 동화 속의 왕처럼 우리 역시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죠. 하지만 때론 이 렌즈에 갇혀서 생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경험도 하게 되는데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세상, 우리에게는 어떤 렌즈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프레임으로 삶을 통찰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물리학의 시선으로 세상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12월 12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Whole New World로 출발했습니다. 영화 알라딘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보내드렸어요. 어느 시선으로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의 세상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오늘은 세상을 보는 색다른 프레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먼저 북톡 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가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잠시 떠나 있으셨었잖아요. 예, 예. 많이 그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것 같다고 잠시 나가서 반성 좀 하고 오라 그래서 절에서 일주일, 교회에서 일주일, 성당에서 일주일 기도 많이 하고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또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네. 오늘 만날 책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예, 개인적으로 이 책 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강추했었던 책이거든요. 네. 통계 물리학의 관점으로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책. 세상 물정의 물리학입니다.
네, 이 책 세상 물정의 물리학의 저자이신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연말이라서 뭐 괜스레 마음이 좀 분주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금년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연구년이 시작이 됐어요. 네. 보통 연구년이면 교수들이 뭐 다음에 연구할 주제도 천천히 생각하고 그 전에 못했던 일들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9월 후반쯤에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바빠져서 사실 요새는 보통 교수들이 보내는 연구년보다는 훨씬 더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바쁘다는 말씀이 딱 맞는 그런 교수님이시네요. 네. 세상과 담을 쌓고 연구만 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세상도 연구하는 김범준 교수님 어떤 분인지 정미 씨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김범준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스웨덴의 우메오 대학교와 아주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통계 물리학 분야를 연구하시면서 특히 최근엔 복잡계 물리학의 이론 틀 안에서 사회, 경제, 생명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복잡계 워크샵, 상상력과 지식의 도약을 공동 집필하셨고요. 각종 언론에 물리학과 관련된 글들을 활발히 연재하면서 세상 물정의 물리학 이 책을 펴내셨습니다.
네, 물리학. 그중에서도 통계 물리학자이신데 통계 물리학이 어떤 분야인지 뭐 조금 전에 복잡계 물리학 이런 말도 나왔는데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생소해요. 네.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계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의 분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냐면 앞에 통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단어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살면서 통계학이 어떨 때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엇이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통계학이 필요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키가 얼마가 될까라고 네. 할 때도 통계학을 이용을 해야지 이제 평균이 얼마가 되고 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통계 물리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의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통계 물리학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무엇인가로 이루어진 시스템. 그런 것이 사실 물리학의 대상이 됐던 그런 시스템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네.
뭐 주식시장을 보면 그 주식시장에 관여하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변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무엇인가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강하게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통계 물리학을 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는 연구 분야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물리학이라서 그런가 책을 보면은 뭐 통계 자료라든가 그래프라든가 네트워크 지도 연결망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통계 물리학은 사실 실험을 하는 물리학의 분야는 아닌데요. 당연히 다른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갖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 과제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통계 물리학은 실험은 안 하지만 그러면 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통계 자료라든가 뭐 그래프라든가 뭐 그런 그래서 요새 많이 얘기가 되는 빅데이터 같은 그런 거겠죠. 그것들을 이제 일종의 실험 결과처럼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요즘 부쩍 뭐 빅데이터란 말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통계 물리학과도 아주 그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 앞에 빅이 당연히 크다는 뜻이잖아요.
네.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굉장히 큰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자료가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다음에 뭐 어떤 정치 지도 자를 뽑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 결과를 이제 방송에서 개표를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 뭐 선거구 하나가 인구가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 인구에서 단지 딱 100명만 개표를 한 다음에 아, 이 지역에서 누가 대통령 누가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잖아요.
네.
그 100명이 이제 1000명이 되고 만 명이 되고 실제 전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랑 비슷할 정도로 커지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누가 그 거기서 그 지역에서 선출될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자동으로 생산되고 수집되고 있는데요. 그런 양 굉장히 많은 양들의 그 숫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전체가 보여주는 특징을 우리가 좀 점점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죠. 이런 거를 그 통계학에서도 그렇고 제가 있는 연구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런 추세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점점 정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큰 수의 법칙. 책을 보면은 뭐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 심리 다방면에 아유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통계 물리학자로서 이런 문제들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통계 물리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통적인 통계 물리학에선 굉장히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물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물리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방법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통계 물리학의 방법을 다른 분야에 확장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되는 거죠.
네.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우리 정치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면에 어떤 통계 물리학에서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많은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 뭐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예술이나 그런 쪽으로 점점 더 그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책이 바로 세상 물정의 물리학입니다. 정미 씨
네.
평소에 과학 분야 책 즐겨
아니요. 절대 그 네. 분야로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서점에 보면 이렇게 A, B, C, 네, D 네, 이렇게 네. 나눠져 있잖아요. 네. 섹션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그쪽으로는 쳐다보도 안 봅니다. 근데 이 책 보면서 아, 제가 이 그 과학 분야에 대한 책 전혀 좀 문외 아니고
네.
관심도 없고
일단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그랬죠. 예.
저는 그 과학 얘기 나오면 사회과학 탐구 영역 이런 거 수능 봤을 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이유가 혈액형. 뭐 교통 체증, 뭐 그리고 성씨,
네네.
제 이름 찾아봤더니 1973년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리.
예예. 예. 성씨와 이름 같은 이야기들, 주변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오, 이게 통계나 물리학 혹시 과학 하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도 될 뿐이안가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놔서 네, 굉장히 맞아요.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네트워크망 얘기하실 때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정하은 교수님 뭐 얘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왜 그 두 분 이제 친한 지간에만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정 교수랑 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써 있으셔가지고.
네, 가로치고.
예, 가로치고.
재밌었어요, 정말. 예,
읽으면서 네네. 재밌는 부분 밑에다가 크크 적어놓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좀 가깝고 쉽게 다가오는 과학책이 아닌 것 같은 과학책이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작가의 말에요. 물리학자도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강조하는 의미 도자를 쓰셨잖아요. 물리학자도 세상을 본다. 요거 무슨 뜻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특히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물리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괴짜. 아. 뭐 세상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맞아,
사람들.
맞아, 맞아, 맞아.
뭐 자기들끼리는 뭐가 재밌는지 뭐 수식도 잔뜩 늘어놓으면서 뭐라고 에이, 얘기하는데 에이. 옆에서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 네네.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만화책이나 아니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 꼭 그런 박사님들은 외딴방이나 떨어져 있는 지하나 이런 데서 연구하세요. 네,
두꺼운 안경 쓰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얀 가운 입고.
맞아, 맞아, 맞아.
웃는 것도 이상해요. 으아. 예,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이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래서 저도 당연히 물리학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보통 분들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연구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혈액형이라든가 뭐 교통이 왜 막히느냐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거고요. 제가 그 처음 앞에서 물리학자 도 세상을 본다라고 하면서 도를 강조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보는데요. 네. 그리고 물리학자 도 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물리학자로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물리학자가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도를 붙인 이유는 또 뭐 당연히 사회학자 도 세상을 볼 거고요. 뭐 인류학자 도 세상을 보고 그렇겠죠. 하지만 물리학자 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같이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이해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중에 물리학자도 그 이해를 하는 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라고 굳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물리학자가 본 세상이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게 우리에게 느껴졌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과학책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수님 취미인 것 같습니다. 뒷담화 얘기가 나오네요. 요건 또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 써놓으신 건가요?
아, 그 책에 그 소개됐던 그 부분은 네. 제가 썼던 논문이었어요. 그 제가 그 논문을 쓰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이 다른 분이 쓴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피라미드처럼 그런 모양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무 모양처럼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맨 위에 어떤 한 지도자가 있고 그 사람이 명령을 아랫분들한테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은 또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 명령을 내리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상명하복 뭐 그런 구조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런 상명하복의 구조의 경우가 전체 사회가 어떤 같은 의견으로 의견을 일치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 도달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 상명하복의 구조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다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계층의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상명하복 그 구조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물론 연구할 때는 그 결과를 제가 그 앞에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윗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걸 연구를 했던 거죠. 네. 막상 결과를 얻고 보니까 상명하복 구조가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위에 있는 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아래 계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아주 활발히 교환하면 윗사람의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어떤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뒷담화 얘기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분은 뭐 딴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만나서 야, 그 우리 저 윗분이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잘못되고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서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사회가 어떤 올바른 의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뒷담화 얘기를 써봤어요. 그래서 이 연구한 다음에는 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네. 얘기 자주 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인 제 말을 믿지 말아라.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기를 바라지만 물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어떤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나를 무시하고라도 학생들끼리 뭐 아, 교수님이 아까 그 얘기한 거 틀린 거 같지 않냐라는 식으로라도 서로 의견을 굉장히 활발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면 우리 김범준 교수님 뒷담화 좀 할까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잘생기시고. 자, 소통이 어려울 때 뒷담화가 의사소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뒷담화의 순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 세상 물정의 화난 물리학자 뒷담화를 권하는 김범준 교수와의 대화 잠깐 퀴즈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김범준 교수님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 학문은 김범준 교수님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리학의 대표 분야입니다. 많은 입자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데 사회와 경제 그리고 생명현상 등으로 연구가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융합 학문으로 자리 잡았죠. 오늘 만나는 책 세상 물정의 물리학은 복잡한 세상을 바로 이 학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천체 물리학, 2번 통계 물리학, 3번 생물 물리학.
네, 일부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범준 교수의 사인이 담긴 세상 물정의 물리학 보내드릴게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세상 물정의 물리학의 김범준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남정미 씨가 한 번 더 드릴게요.
물리학의 대표 분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입자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며 최근엔 대표적인 융합 학문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학문은 무엇일까요? 1번 천체 물리학, 2번 통계 물리학, 3번 생물 물리학.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동아시아에서 나온 세상 물정의 물리학 보내드릴게요. 자, 1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계 물리학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해석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의 나를 드러내는 것, 나와 구분하는 수단이 바로 이름인데요. 두 분은 살면서 자신과 똑같은 이름 쓰는 사람 물론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남정미 씨 좀 흔한 이름 아닌가요? 정미.
정미는 진짜 흔한 그죠? 이름이에요. 네, 굉장히 흔하고. 근데 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때요. 정말 저희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학번을 매겼는데 제가 남정미잖아요. 네. 제 앞에 있는 친구들 남영미, 남선미, 남정미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셋이 자매냐고 성도 희한한데 셋이 자매냐고 밑자 돌림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책을 딱 보니까 네. 아, 흔한 이름이구나. 그 세 마리 다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정말로.
어, 교수님은 어떠세요?
범준.
제 이름은 저는 젊었을 땐 잘 많이 못 들어봤었어요. 네네. 근데 한번 증명사진을 찍고 사진관에 갔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찾아, 이제 제가 찾으러 갔으니까. 그래서 김범준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딱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닌데요.
이 사진이에요? 아닌데요.
그래서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만에 제 사진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요새는 좀 흔한 김범준이라는 성함의 동명이인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예, 있더라고요. 꽤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요즘에 보면 네. 개명을 좀 예전에 비하면 조금 쉬워졌어요. 쉽게 하잖아요. 네네. 이름을 바꾸는 애들 중에서 범준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친구를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좋은 뜻인가 봐요.
예전엔 별로 몰랐는데 네. 요새는 좋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름이 급이 확 높아진 거예요. 정민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아, 우리나라 그 여자분들의 이름이 네, 네. 훨씬 더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조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남자 이름 100개, 여자 이름 100개. 그러면서 그냥 보여주면서 그 설문지를 받은 분들한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몇 명한테 표를 했는지를 갖고 원래 아이디어는 아, 이분이 사회적인 관계가 얼만큼 넓은가라는 걸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여자 이름에 체크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이름은 흔한 이름이라는 것들이 진짜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정말.
영희.
저는 영희야 하면은 동시에 두세 명 돌아보는 거는 저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교과서에 자주 나오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교과서에 아, 뭐 출연했잖아요. 철수랑 같이. 영희. 아, 참.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단연코 김 씨죠. 김 교수님.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우리나라 성씨의 김씨가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성씨가 굉장히 좀 다들 아시겠지만 특이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성씨를 다 모아봤자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웃인 일본은 거기는 존재하는 성씨가 13만 개가 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소한 몇만 개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적은 거죠, 성씨가. 네.
그 책에 한국인의 성씨와 사람 수를 나타낸 표가 들어 있어요. 네. 그 찾아보니까 재성 씨 구간은 한 뭐 100위 정도에 있던데 예. 남정미 씨의 남 씨는 어때요?
아, 제가 조금 높습니다. 예. 30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흔하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래봤자 흔하네요, 진짜. 네, 네. 아, 정말. 표를 보면 막 근데 몰랐던 성들 되게 많아요. 곽 씨가 있어요. 곽 씨가.
예. 곽 씨가 아니라
곽. 곽. 네. 묵, 탄, 엽, 비, 후, 묘, 장곡. 어금, 오. 강전, 뭐 소봉, 망절 이거 다 성인가요?
네,
진짜.
어우, 정말 거의 한 번도 못 예, 들어본 예. 성씨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이에 반해서 상위 8%를 차지하는 성씨가 전체의 80%를 이야. 차지해요?
예, 우리나라 성씨의 분포가 네. 단지 숫자뿐 아니라 이런 거를 과학자들은 좀 더 정교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성씨는 주어진 인구 집단이 크기가 주어지면 거기에 성씨가 몇 개가 발견되냐는 걸 세보면 이제 상위 1등, 2등, 3등을 순서대로 그 적고 1등이 몇 명, 2등이 몇 명인지를 적으면 그건 굉장히 빨리 감소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지수함수로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성씨 300개 중에 이제 하위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희귀 성씨들 있죠. 그 표에도 나오는 제가 기억나는 또 특이 성씨가 즙씨라는 성씨도 있었는데요. 즙씨를 가지신 분은 우리나라에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그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줄어든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성씨에 대해서는.
네. 성씨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성씨 분포는 어땠을까? 지금하고 좀 같았나요? 많이 달랐나요?
사실 과거 성씨의 분포를 지금 곧바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건 어려운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각 집안에 족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족보를 보면 물론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남자분들은 다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갖고 남자들의 성씨를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 족보에는 또 다른 집안에서 시집 온 며느리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그 생년이 언젠지 그리고 성씨가 뭔지 본관이 뭔지까지도 있는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선화된 족보가 10개 집안의 족보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집안에 들어온 시집온 며느리들이 어떤 성씨를 갖고 있는지는 볼 수 있어요. 그거로 보면은 족보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500년 전쯤 그쯤만 돼도 이미 지금하고 성씨의 분포 함수의 모양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기미박이 굉장히 많고 뭐 네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조선 초에도 이미 그런 현상은 보여요.
그렇군요. 자, 통계 물리학의 시선으로 성씨와 이름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어요. 역동적인 우리 사회 유행이 정말 빠르게 바뀌는 것도 특징인데요. 그런데 어떤 건 유행을 주도하며 인기를 끌고 또 어떤 것은 시장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행의 비밀을 김범준 교수의 첫 번째 강연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터스텔라라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유행했던 어떤 특정 이름의 감자칩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그 두 가지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유행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물론 아주 훌륭한 영화죠. 그런데 사실 어떤 영화가 훌륭한지 안 한지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량화된 지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도 타고난 능력이라는 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 할 수 있는 사람의 100m 달리기 기록하고 보통 사람들의 100m 달리기 기록하고 아무리 비교해봤자 뭐 사실 두 배 정도 차이 나겠죠. 그런데 그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제 100m 달리기를 해서 엄청난 그 돈도 버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영화도 그 영화 본연의 아주 그 훌륭한 특징이 다른 영화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서 어떤 영화는 뭐 흥행이 천배 만배의 관객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한 제과업계에서 만든 그 감자칩도 막상 저도 너무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사실 맛있어요. 근데 맛있다고 해서 그 맛이 그전에 제가 먹었던 다른 과자에 비해서 뭐 만 배가 더 맛있을 일은 없거든요. 맞아. 근데 그 작은 차이들에 의해서 커다란 그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 사회학자 그라노베터라는 분의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모형이 있어요. 이 분이 사용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마다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과자 새로 나온 과자를 먹어볼 텐데 나는 내 주변 사람 중에 뭐 세 명만 먹어봐도 나는 먹어볼 거야라고 하는 그 세 명의 숫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문턱 값이라고 불러요. 문턱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두 방을 나누는 어떤 경계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경계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문턱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은 과자를 새 과자를 먹어볼지 안 먹어볼지의 문턱 값이 주변 사람 세 명인 사람도 있고 네 명인 사람도 있고 다섯 사람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회에서 만약에 새로운 과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문턱값이 높은 사람들로만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처음에 아무도 안 먹어보는 거겠죠. 뭐 주변에 아무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새로운 과자를 먹어보기 시작하는 문턱값이 연속적으로 늘어나 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누구는 문턱값이 한 명, 누구는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문턱값이 한 명인 사람이 우연히 먹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문턱값이 두 명인 사람도 이제 먹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인 사람이 먹고, 네 명인 사람이 먹고, 다섯 명인 사람이 먹고. 그런 식으로 문턱값이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으면 초기에 어떻게 이 유행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폭발적으로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상품이라든가 영화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 외국에 몇 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마다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어느 해 와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전에만 해도 보지 못했던 그 조개구이집들이 거리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아. 엄청난 조개구이가 맞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왔더니 또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유행이 어떤 건 굉장히 빨리 유행도 빨리 번지고요. 그다음에 유행이 사그러드는 것도 굉장히 빨라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렇게 그 유행에 민감한 사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 지금 말씀드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유행한 것, 그 뭐 문턱값이라는 거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감자칩이 유행한 것도 문턱값이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영화를 보는 거나 과자를 먹는 거는 뭐 그 영화가 뭐 우리 사회에 유행을 하거나 과자가 유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전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냥 무의식적이거나 비판 없이 따라한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독일의
한나
그,
아렌스.
맞습니다. 예. 한나 아렌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아이히만이라는 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성실한 공무원이고 그분은 단지 자기한테 주어진 명령만 충실히 수행한 것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기만 한다면 2차 대전 전에 독일에서 나치즘이 유행해서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거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에 사실 지금 생각도 억울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냥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자기 주변을 보니까 다 나쁘지가 않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뭐 그냥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것도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대중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판적인 대중, 집단지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집단지성이 사람뿐만 아니라 개미사회에서도 발휘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개미가 굉장히 특이한 동물인데요. 개미가 집에서 나와서 먹이를 향해 갈 때 사용하는 전략이 아주 간단해요. 대부분은 자기 앞에 기어간 개미가 남긴 그 페로몬이라는 화학적인 단서가 있어요. 그 화학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주로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새로운 먹이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다른 개미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끔은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해요.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탐색하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그 혼합해서 개미가 집에서 먹이까지 있는 아주 효율적인 길을 찾죠.
네. 그 책에 보면요. 그 뭐 그런 말씀 써놓으셨잖아요. 퀴즈 프로그램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보다 보면 도전자가 답을 모르면 방청객 찬스 쓰겠습니다. 막 이런데 혼자 보면 아, 왜 저기 전문가인데 왜 저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왜 저 무대 기로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듣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으셨네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평범한 일반인 다수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나요?
예, 지금 남정민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 다수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냐면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의 너무 의견에 휩쓸리거나 하는 그런 무비판적인 사람들만으로 다수가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 다수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일 목소리 큰 사람 의견만 쫓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면 많은 경우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 다수가 만들어내는 어떤 종합적인 결정이 그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우수한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일 때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뒷담화 멤버들이 되게 올바른 사람이어야겠어요. 그렇죠? 위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아니야 이건 우리 권력 때문에 어떻게 하려도 정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또 역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도 허락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책 표지에 보면은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계 물리학에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만날 세상은 정말 복잡한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출퇴근길. 그것도 교통정체가 한창인 도로 위인데요.
맞아요.
교통정체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차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학자가 보는 거는 좀 다른가요?
교통정체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차가 네. 많으면 생기는데요. 네. 그때 차가 많다고 교통정체가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차가 주변에 많은데도 꽉 막히지 않고 아. 모든 차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예, 맞아, 원활하게 맞아, 맞아.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 한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 아. 이제 그 급브레이크를 밟은 차 때문에 그 뒤에서 정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차 대수는 똑같더라도 어떨 때는 차가 원활하게 진행하고 네. 어떨 때는 차가 막히는 현상이 둘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물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네. 교통흐름이 겨울철에 많이 쓰는 손난로와 비슷하다고도 적어놓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얘기한 손난로는
안에 음박 들어있는 네,
맞아요,
똑딱이
맞아요, 맞아요. 그 금속 들어있는
앞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아시는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뜨끈뜨끈한 물에 넣어서 맞아요. 녹여야 되는 맞아요, 거 있죠. 맞아요. 그거 얘기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주머니 손난로가 보면 처음에는 그냥 액체 상태로 있잖아요.
뭐, 네네네.
그러다가 거기에 말씀하신 그 금속 조각을 딱딱하고 누르면은 그 금속 조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열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뭐 영하 5도라고 할까요? 영하 5도인 지금 기온에서 주머니 난로가 두 가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고체 상태로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상태 중에 액체 상태인 것보다는 고체 상태인 게 더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한번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거는 쉬운데 네. 그 고체 상태로 된 그 주머니 난로를 거기서 그 다음에 아무리 금속 조각을 눌러봤자 다시 액체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다 가능해요. 액체하고 고체가 가능한데 둘 중에 더 안정적인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덜 안정적인 상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똑같은 대수가 다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원활하게 가고 있는 상태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정체가 생긴 상태가 있잖아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저는 원활하게.
틀렸습니다. 네. 아. 네. 원활한 상태의 교통 상황에선 차 한 대가 약간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체가 생겨버리잖아요. 아. 마치 그 주머니 난로에서 금속 조각 딱딱하고 눌렀을 때처럼. 아. 근데 한번 정체가 생기면은 그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많이 줄지 않는 한 정체가 그 상태로 해소되지는 않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쯤에 교통사고가 지금 났어요. 네. 그래서 차가 막히기 시작했는데 교통사고를 다 그 경찰이며 뭐 차들이 와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고속도로는 계속 막힐 수 있거든요. 한 번 막힌 고속도로 정체는 풀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원활하게 가고 있는 교통 상태가 교통 정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쉬운 거죠. 그래서 아까 주머니 난로에서도 그 고체로 된 걸 다시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아주 올려서 이제 뜨거운 물에 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쉽지가 그런 것처럼 막힌 정체를 푸는 것도 쉽지 않죠.
손난로 하나에도 고속도로랑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보행자와 관련된 연구예요. 왜 그 아침에 8시 정도 되면 시청역 나가면 진짜 사람 팍팍 완전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모르게 제 힘이랑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려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꽉 막힌 상황에서 보행 규칙을 안 지키고 가는 무법자가 오히려 길을 더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길 뚫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를 앞에 태워고 가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생님.
사실 이 연구는 이렇게 좀 너무 일반화돼서 해석되는 건 약간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네.
그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델에서의 벌어졌던 결과였어요. 어떤 거냐면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 지하철에서 내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 안에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통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양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아마 경험하셨을 테지만 길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길을 쫓아가게 되냐면 그냥 자기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 등 뒤에 붙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주 강하게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강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점점 그 길에 반대쪽에 잘못 걸어가고 있던 사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점점 반대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네네네.
이쪽에서 오는 사람도 우측 통행을 해야 되니까 또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게 돼서 중간 부분에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규칙을 정확히 따르는 것보다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10% 확률로는 그 규칙을 안 따르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가운데에서 정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재미난 얘기네요. 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달에 우리 야구팀이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에서 이동 거리라든가 뭐 이동 시간을 통해서 본 불이익을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아,
국내에서 야구를 할 때 각 구단마다 이동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통계 물리학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연구였는데요. 우리나라 그 KBO에서
네.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를 해요. 지금 그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된다는.
네네.
그럼 그 경기 일정표를 잘 보면 뭐 롯데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경기를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하니까 이동 거리들의 총합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각
네.
프로팀마다.
네네.
근데 이동 거리들이 모든 팀마다 다 골고루 비슷비슷하다면 공평한 경기
그렇죠.
일정표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서로 편차가 심하면 이제 불공평한 거겠죠. 제가 했던 연구는 그 이동 거리의 격차. 그 사실은 각 프로야구 팀의 이동 경로의 길이의 표준 편차겠죠.
네.
그거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해서 그 공평한 일정표를 만들어 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 꼭 필요한 작업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넓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미국도 이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 이동 거리의 편차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땅이 넓진 않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네. 프로야구 팀에서는 이동 경로도 길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제가
말이에요.
이 논문을 쓴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 학생이 연락을 해서 자기가 비슷한 일을 미국의 프로야구를 갖고 해보겠다는 연락은 받았는데요. 그 뒤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 내용을 보면 뭐 네트워크나 연결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몇 명만 거치면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연결된다.
맞아.
실제로 실험을 해보신 건가요?
제가 했던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요.
네.
한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어떤 과목에 뭐 A라는 과목, B라는 과목 자기가 수강 신청한 리스트가 있는데
네.
그 리스트를 이제 익명의 자료죠. 저는 개인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요. 그 익명의 자료를 갖고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는다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결론을만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학생은 수업을 통해서는 두 단계면은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들은 아마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정에서 걸어가다가 뭐 아주 잘생긴 여학생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여학생하고 같은 수업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그 여학생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내 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래서 굉장히 한두 다리만 건너면
네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건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거고요. 그거 말고도 연세대 사회학과의 김용학 교수님이 한 일간지하고 실행했던 실험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는 이메일로 했었어요. 그 아무도 모르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 준 다음에 그 이메일의 최종 수신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려면 중간에 몇 사람의 이메일을 거쳐야 되는지 실험해 본 거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6단계만 되면 이메일이 도착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4명도 안
있어요.
되는데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 굉장히 이걸 좁은 세상이라고 하죠.
그리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작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실생활에 있어서 사실 정말 세상이 좁다, 스몰월드다 이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너도 그 사람 알아?
맞아.
뭐
지난번에 구영희 네. 아나운서께서 그런 네. 얘기. 김성진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제주를 네. 방송했었어요.
네.
저 같이 책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 참 좁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통계 물리학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요모조모를 다양하게 또 신선하게 접근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작업 왜 필요한가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히 재미있고 다양한 현상들을 대부분의 그 사람분들은 어떤 자연과학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물리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의 어떤 정량적인 방법들, 어떤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으로 결과를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예측도 해보고 그 예측의 결과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이 다를 때는 모형도 수정하고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다는 아니겠죠. 근데 아주 일정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도 교수님을 뵈면서 많은 자극들을 받을 것 같은데 뭐 반응들이 어때요?
제가 물어보면 좋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학생들끼리 뒷담화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자, 세상 물정의 물리학 1부에서는 통계 물리학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풀어봤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미 씨.
네. 많은 입자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2번 통계 물리학이었습니다.
네. 1부 당첨자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세상 물정의 물리학의 김범준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